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그날 밤 파티는 센터 스트리트에 있는 미라솔이라는 여자의 로프트에서 열렸는데 그들과 대학 때 알고 지내던 페드라의 쌍둥이 자매였다. 일단 로프트에 들어서자 모두들 다른 무리들로 흩어졌다. 제이비는 테이블에 미라솔이 준비해놓은 음식이 가득한 걸 보고는 여기서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포비에 투응해서 14달러를 허비했다는 생각에 짜증을 내며 방 건너편에 있는 리처드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후 주두 쪽으로 슬슬 걸어갔다. 주두는 페드라와 페드라의 남자친구일지 모를 어떤 뚱뚱한 녀석, 주두의 직장 동료인 수염 기른 말라깽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소파 등에 걸터앉은 주두와 그 옆에 페드라가 뚱보와 말라깽이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무슨 일인지 모두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었다. 평소 파티에서 그는 사람들을 붙들거나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3355 모인 온갖 무리의 중심을 차지하고는 이곳저곳을 넘나들며 한담을 모으고 무해한 소문을 뿌리고 비밀을 나누는 척했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아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날 밤 그는 대체로 맨정신으로 기민하고 의미심장하게 방 안을 돌아다니며 늘 하던 대로 움직이는 새 친구들의 사진을 찍었다. 자기가 친구들 뒤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어느 순간 문득 보니 세 사람만 창가에 모여 있었다. 주두가 뭐라고 말하자 나머지 둘이 그 말을 들으려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더니 다음 순간 셋 다 몸을 뒤로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동경심과 희미한 질투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벅찬 승리감을 경험했다. 두 장면을 다 찍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 난 카메라야. 그는 혼자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제이비가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날 파티는 이제껏 그 어떤 파티보다 즐거웠고 리처드를 제외한 누구도 그의 의도적 배회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한 시간 뒤 업타운 쪽으로 가려고 네 사람이 집에서 나서자 멜컴의 부모님은 교회에 가셨고 멜컴은 어머니가 마리화나 숨겨두는 곳을 알고 있다고 했다. 리처드가 느닷없이 다정하게 어른처럼 어깨를 툭툭 치며
너 작업 중인가 봐?
하고 말했다.
그런 것 같아.
잘 됐네.
다음 날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밤에 찍은 사진들을 모니터로 살펴봤다. 그 카메라는 좋은 게 아니어서 모든 사진들에는 노르스름한 안개가 감싼 듯 아련한 분위기가 흘렀다. 거기에 그의 서툰 초점 기술까지 합쳐지니 다들 위스키가 가득 담긴 컵을 통해 찍기라도 한 것처럼 따뜻하고 풍부하고 부드럽게 보였다. 그는 여자인 게 분명한 카메라 밖에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윌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과 소파에 앉아있는 주두와 페드라의 사진에서 화면을 멈췄다. 주두는 주두와 윌럼 둘 다 하도 많이 입고 다녀서 둘 중 누구 옷인지 알 수 없는 밝은 남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포트와인색 울드레스를 입은 페드라는 주두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페드라의 검은 머리 때문에 주두는 더 하얘 보였고 아래에 울퉁불퉁한 청록색 소파와 대조되어 두 사람은 보석처럼 환하게 빛났다. 안색이 방금 핥은 것처럼 영롱했고 피부는 감미로워 보였다. 누구라도 그리고 싶어 할 색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렸다. 우선 연필로 스케치북에 장면 스케치를 한 다음 더 빳빳한 마분지에 수채 물감으로 그렸고 마지막으로는 아크릴 물감으로 캔버스에 그렸다. 그게 4개월 전의 일이었고 지금은 그로서는 놀라운 생산량인 거의 11점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모두 친구들의 일상 속 장면들이다. 끈적한 빨간 벽에 한쪽 발로 기댄 채 마지막으로 대본을 들여다보며 오디션 차례를 기다리는 윌럼. 얼굴의 반쯤은 어둠 속에 묻힌 채 연극을 보던 주드가 한순간 지은 미소. 이 사진을 찍고 제이비는 거의 극장 밖으로 뛰쳐나갈 뻔했다. 아버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소파에 등을 곧게 편 채 뻣뻣한 자세로 앉아 무릎을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멜컴. 두 사람은 사진 프레임 밖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영화를 보는 중이다. 몇 번의 실험 끝에 제이비는 세로 50cm, 가로 60cm의 C프린트 표준 사이즈 캔버스에 정착했다. 그는 언젠가 이 그림들이 한 줄로 기다랗게 전시될 거라고 영사 슬라이드의 개별 필름들처럼 한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갤러리 벽을 온통 둘러싸고 전시될 거라고 상상했다. 그 그림들은 사실주의적이었지만 포토리얼리즘이었다. 그는 알리의 카메라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 카메라에 듬뿍 담긴 보들보들한 느낌. 마치 겹겹이 쌓아올린 선명도의 최상층을 걷어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뭔가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각각의 그림들에 포착하려고 애썼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이면 때로 그 프로젝트가 너무 이상하지 않은지 너무 내적이지 않은지 걱정이 됐다. 대리인이 있으면 정말 좋을 때가 바로 이럴 때다. 그저 누군가가 네 작품을 좋아한다고 중요하게 혹은 적어도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해주기만 해도 힘이 된다. 하지만 그는 이 작업이 주는 기쁨을, 이 작품의 작가가 자신이라는 느낌과 만족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때로는 자신도 그림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여기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가 다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건 엄청난 구멍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기가 맡은 신 역할을 즐겼다. 그는 친구들을 다르게 보게 됐다. 그저 자기 인생의 부속물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들을 살아가는 별개의 인물로 보게 됐다.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가끔은 친구들을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